희망지성 정규 뉴스.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언론 통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중국 정부가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뉴스 보도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중국 선전당국은 2월 언론도덕위원회 시범 시행 지역을 베이징, 광저우 등 전국 15개 성, 시, 자치구로 확대할 것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장시성도 대상 지역에 추가해 총 16개 지역이 언론 도덕위 시범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언론계 자율성을 확보하고 언론에 대한 사회 감시와 감독을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저장성 언론 도덕위에 지난 1년간 언론 윤리 위반에 관한 총 1,800건의 제소가 접수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언론 도덕위의 조직 구성이나 운영 방식, 직권, 예산 조달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언론 도덕위가 조작 기사와 허위 보도를 근절한다고 하지만 구성위원 중 행정부 관리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도덕위원회는 선전부문, 언론매체, 언론대학 관계자뿐 아니라 질량검사, 식품, 환경보호, 교육, 공안, 금융 등 정부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RFA는 언론도덕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뉴스보도법 입법까지 준비하고 있어 향후 중국 내 언론 자유 상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정부 선전기관이 명령이나 구두, 지침 등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뉴스보도법 입법 준비에 대해 언론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는 더욱 제한돼 기자들의 고충이 한층 커질 것이라면서 갈수록 서방의 언론 자유 기준과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홍승일이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고 있는 학생단체 학민사조의 리더 황지펑 씨 등 3명은 2일 중앙정부에 민주파가 입후보할 수 없는 선거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개월간 도로 점거를 계속해온 학생들과 민주파는 1일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점거 거점 중 하나인 몽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황 씨를 포함해 100명 이상이 일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밤부터 정부 본부 청사를 포위하는 새로운 항의 시위 행동을 벌였지만 경찰과 충돌해 1일까지 52명이 체포됐고 다수가 부상했습니다. 다른 학생단체 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1일 최대 거점 지역이자 정부 청사가 밀집된 애드미럴티 지역의 간선도로 일부 지역에 대해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량저닝 홍콩 행정장관은 회견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위대를 강제 해산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거점인 코즈웨이 베이에서는 텐트 등에 남아있는 참가자가 격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 씨 등 다른 두 명이 단식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1일 애드미럴티 점거 현장에서 선언문 낭독을 통해 수업 거부, 도로 점거, 정부와의 대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난세에 태어난 중책을 짊어지고 있어 대가를 치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는 관례적 제도지만 중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중국 내 특유 사정을 고려할 때 중요하긴 하지만 높은 리스크의 개혁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전국 지점의 고위급 간부들이 참가하는 내부 회의가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열려 이 제도의 실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3일 후인 30일 그에 대해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의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자 한 명당 50만 위안, 약 9천만 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은행이나 예금자가 사실상 정부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은행 파산이나 예금 회수 불능도 있을 수 없는 사태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이러한 암묵적 보호는 사실상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증가를 조장하고 일반 시민이 고수익, 고위험의 이재 상품, 투자 신탁을 쉽게 접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예금보험 제도의 첫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암묵적 보호를 중지하고 향후 금융기관의 파산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프랑스 대형 금융기관인 소시에테 제네랄의 경제학자 야오웨이 씨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 집권 이후 중요도와 리스크가 가장 높은 개혁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예금보험 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 그림자 금융이 운영하는 투자 신탁 상품, 채권의 향후 운명은 이 제도의 높은 리스크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투자연구실의 장밍주임은 시장 원리를 존중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강화된 반면 중국 경제 발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구평 공산당 발표 10주년인 올해 1억 8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과 그 관련 조직을 탈퇴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의회 의결에서 공산당을 배제한 우크라이나의 문화부 장관은 모든 사람들이 공산당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면서 강제적 통제는 저항을 일으킨다. 이것은 사회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어떤 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며 중국은 이미 발전했지만 민주 유럽 국가들이 말하는 그런 인권 침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같은 운동을 통해 언론과 생각, 집회의 자유와 표현과 선택의 자유 등을 쟁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21세기의 보편적인 인권이다.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하며 누구든 이를 저지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연극 배우였던 그는 이전에 대기근 진혼곡이라는 연극에 참여해 유럽을 순회하며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의 대기근 등 공산당의 반인류 범죄를 알렸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희망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자유광장에서 체험한 것이다. 모두 공산체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며 사람들이 억압받은 후의 결과이다. 모든 민족이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고 계속되는 굴복의 실증을 느낄 때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억압을 다시는 용인할 수 없을 때 그 민족은 바로 떨쳐 일어날 수 있다. 억압의 족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는 대단히 간과한 과정이다. 때로 비극이 발생할 수 있고 영웅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는 이미 필수다. 사회가 앞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 4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